히브리서 65번 메시지 생명의 법의 역사에 의해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음. 마다들은 원형임.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현을 위해 많은 아들들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모형, 즉 원형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원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는 육신 안에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땅에 계셨을 때 종종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귀신들이 주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은 내가 인자로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마귀와 너희를 처리하기 위해 육신 안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 것은 육신 안에서의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모든 귀신들은 인자이신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을 때 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창세기에 약속된 바로 그 사람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머리를 부수기 위한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소위 현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천사도 귀신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고대의 현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은 그 사두개인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주 예수를 단지 요셉과 마리아를 품으로 가진 하나의 유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 나오셨을 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가 인자인 것을 두려워했지만 마귀의 영향 아래 현대주의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신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가 인자임을 인정했을 때 그들은 멸절되었으며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할 때 그는 구원되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원수에게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최근에 하나는 18살이고 다른 하나는 21살 된 젊은 두 사람들이 나에게 따지는 영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며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찌 독생자가 마다들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육신은 큰 변화가 아닙니까? 헬라어에 따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변화를 가리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련한 상황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사람이 되시지 않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만 영원토록 남아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변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성육신 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인성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홀로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혈과 육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육신에 의해 그분은 근본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룸에 있어서 그분은 그의 신성을 벗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의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육신 안에서 그분은 신성에다 인성을 더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되었다를 갖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성육신 안에서 그분은 육신이 되셨고 그 다음 육신 안에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믿으며 마지막 아담이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 영이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습니다. 반대자들은 그들의 낡고 전통적인 삼일성에 대한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있습니까? 오직 한 영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입니까? 그 영입니까? 그는 아들과 성령 둘 다이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가 생명주는 영이 되었을 때 그가 더 이상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유를 포함하십니다. 가령 당신이 한 잔의 맑은 물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당신이 그 속에 차를 더할 때 당신은 물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유를 더할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물과 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차와 우유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음료를 만듭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차와 우유를 마십니다. 본래 이 음료는 단순한 물이지만 그것은 차와 우유의 성분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오늘날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는 신성과 인성을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주는 성육신 되기 전에 그분과 똑같지 않으며 또한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와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전에는 인성의 요소가 없는 순수한 신성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 때 인성과 혼합되셨으며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였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거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 안으로 사람의 아들을 이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람이 부활을 통하여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로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고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은 젊은이로서 나는 어떻게 예수가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기 땅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그것을 풀 수 없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예수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최고도로 구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단지 하늘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 안에 계심으로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놀라운 분은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내 영 안에도 계십니다. 나는 종종 전기의 예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전기가 두 곳 모두에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이 생명주는 영 안에는 능력이 있고 무궁한 신성이 있으며 또한 합당하고 높여진 인성이 있습니다. 어떤 인성도 예수의 인성만큼 바르거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신성과 이 높여진 인성이 지금 모두 그 영 안에 있으며 그것은 마치 차와 우유가 모두 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물을 마실 때 차와 우유를 얻으며 우리가 생명주는 영이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의 신성과 인성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원형, 즉 모형을 갖는 것입니다. 이 원형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체인인 이 사람은 땅 위에서 33년 반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맛보시고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옛 창조는 끝났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은 멸망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는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성은 그의 부활 안에서 충분히 표현되고 나타났으며 그의 인성은 물질적인 형태로부터 영적인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밀한 것이며 어떤 인간의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 후에 그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분의 모든 방면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주이신 이 놀라운 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고 능력있고 제한이 없는 신성과 높여지고 변화된 인성과 합당한 인간 생활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파하고 이 창조를 끝낸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부활을 갖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습니까? 그는 이제 합당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십니다. 죄는 그의 발 아래 있고 사탄은 패배당했으며 예창조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원형이요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의 불가능함. 당신은 그와 같은 분을 모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모조차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조차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진짜의 차를 마셔야 합니다. 모든 모방은 거짓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라고 가르침을 받지만 그분을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조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화의 플라스틱 모조품들은 진짜 꽃들과 똑같은 색깔과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화가 처음 나왔을 때 나는 그것을 좋아했지만 후에는 그것이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방할 수는 있어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방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재생산하는 길을 갖고 계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존재 안으로의 원형의 확장. 어떤 회사든 먼저 공장에서 하나의 원형을 제조합니다. 그런 다음 그 모형에 따라 대량 생산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의 놀라운 그리스도는 하나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원형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모형은 신성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요소들로 구성된 그와 같은 모형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은 우리를 외적으로 교정하거나 개선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분을 우리 존재의 중심 안에 넣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놀라운 분에 동의하고 동역하고 그분께 우리를 열어드린다면 그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밖의 혼으로 확장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방이 아니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원형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아들의 명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아들의 생명이 되기 위해 아들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따르면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참 아들들로 만드는 아들의 명분을 갖습니다. 이 아들의 명분은 사실상 놀라운 모형인 그분 자신이며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영과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잔의 물에 들어있는 차 봉지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을 휘저으면 저을수록 그 물은 차로 섞여질 것입니다. 그 차는 찬물이 될 때까지 물 안으로 확장되고 물과 혼합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모방할 수 있다면 원숭이가 소년을 모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처럼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모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는 예수를 모방하는 것에 있지 않고 물에 차가 퍼지듯이 아들의 명분으로 적셔지는 것에 있습니다. 아들은 바로 아들의 명분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으로서 그분은 생명이요 그 영이요 아들의 지위와 권리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은 이제 그가 우리 전 존재에 걸쳐 확장되기 위해 우리의 동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맏아들이 됨. 히브리서와 로마서에는 모두 아들의 명분의 문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오신 후 결국 부활을 통하여 맏아들이 되셨음을 봅니다. 그가 성육신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었지만 부활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수년 전에 성경을 읽을 때 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는 시편 2편 7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33절과 히브리서 1장 5절 모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는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후에 나는 그리스도가 그의 성육신 전에는 인성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성육신 되었을 때 그는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의 신성한 요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인간의 요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인간의 요소가 하나님에게서 나도록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인성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맏아들이 되었을 때 그의 인성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으며 이 맏아들은 원형, 즉 모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맏아들은 원형이요, 많은 형제들은 대량 생산품입니다. 이 모형은 오늘날 살아있는 인격이신 거룩한 아들의 명분의 총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신 인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모형이신 주 예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적 적시즘의 문제.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5갤런 정도의 물에 차 한 봉지를 넣었다 합시다. 차는 물통의 한 가운데에 있지만 물은 아직 차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는 물 안으로 확산되어 물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모든 물은 차화 될 것이며 차가 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후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확장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적셔짐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맏아들은 거듭난 많은 아들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그는 온전함과 완전함과 영화롭게 대만에 있는 모형이십니다. 그는 온전하고 완전하시지만 안에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아직 이 아들의 명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온전함과 완전함과 변화와 영화롭게 됨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과 본받음. 로마서 특히 8장에서는 동일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인도자들이 로마서 8장에 관하여 많은 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로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법과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을 소홀히 했습니다. 본받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기독교 서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받음은 아들의 명분의 완성, 즉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이지만 그를 그리 많이 닮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와 그렇게 닮은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완전케 되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들의 명분과 그 영의 증거. 만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을 거듭거듭 읽어야 합니다. 이 장은 보석 가게에 있는 보석 상자입니다. 모든 풍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과 아들의 명분과 본받음을 갖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아들의 명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며 15절에서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의 영을 받았음을 아는데 이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증거와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얼마나 비평하고 낮게 보는가를 주의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생각으로 돌이킨다면 당신은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며 스스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마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가 봅니다. 만일 내가 거듭났다면 왜 여전히 이 모양이란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만일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날 거듭하게 해주소서. 과거에 나도 바로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서 의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낳았다는 우리의 깊은 이성 안에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마다 거듭났으며 아들의 명분의 영,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지고 있고 그의 영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쁘든지 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얼마나 실패했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요 아무도 따질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길. 그러나 우리는 단지 거듭났다는 사실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그 영을, 14절부터 16절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29절에서는 본받음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에 둠으로써입니다. 영에 둔 생각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말하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우리 영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영과 끊겨져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연결되지 않은 전기기구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에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멈추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단순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에 있음을 깊은 속에서 느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이지만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나는 자매들에게 쇼핑하러 간 체험을 생각해보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많은 경우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영에 있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사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체험을 돌이켜본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전적으로 당신의 영에서 떠나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만일 물건을 사러 가서 당신의 생각이 영에 있음을 느낄 때 당신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생각이 영에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당신은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우리의 존재를 갖는 것입니다. 생명의 내적 느낌에 의하여 행함. 오늘날 그 영은 멀리 떨어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존재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 영 안에서 그 영을 느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적 느낌에 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끊겨 있고 죽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둘 때마다 우리는 속에서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결혼한 형제는 그의 아내에게 나는 당신과 다투고 있는 동안에도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깊은 속에서는 그의 생각이 그의 영에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그것을 매우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옳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데 이는 생명의 느낌이 우리를 옹호하지 않고 우리가 행한 바를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깊은 내적 느낌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가 끊어졌음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운전에 있어서 빨간불입니다. 우리는 빨간불을 볼 때마다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불이 파란불이라는 느낌을 가질 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에 그 영을 따르며 내적 생명의 느낌에 따라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영의 도물로써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생각은 그의 전 존재의 대표인데 이는 그와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그의 생각에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않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생각이 영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영에 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 존재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